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사가 오전 10시 교직미사를 바치는데 느낌은 밤 9시 미사를 바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름까지 끼고 안개까지 막 가득 껴가지고는, 야, 이렇게 햇빛이 없는 날은 또 제가 저도 좀 다녀봤는데 이미 시간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쨌든 오늘도 나오시고 오늘 밤에도 또 밤미사 참석하실 분들은 또 밤에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또 오며 가며 하실 때 운전하여튼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성탄 대축일을 이제 한 반나절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마지막 주일미사의 복음 말씀은 한참 말로는 수태고지라고도 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와 성모님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그림으로도 되게 많이 그려졌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한 말은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이고 또 대림시 기중에 이사야서였던 말씀을 빌려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와 더불어서 함께 쓰이는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함께 계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쯤 되겠습니까? 정말 1부터 10까지 하느님이 모든 것을 보아주시고 모든 걸 살펴주시고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수태고지 이후에 마리아의 처지를 본다면 하느님은 그런 식으로 같이 계셔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함께 계심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방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일 정도죠. 어린 소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했으면 적어도 하느님이 직접 도와주시기가 좀 그러면 수태고지의 반쪽 주인공인 가브리엘 천사라도 그녀의 곁에서 붙어가지고는 그녀의 어려움을 풀어주면서 그녀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구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구약의 토빗기를 보면 토빗기에서 긴 여정을 떠나는 토빗의 아들 토비야의 곁에는 하느님이 보낸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여행 내내 이제 인간으로 변장해가지고 여행 내내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도와주고 수행합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게 다 풀어줘 버리죠. 하지만 이것은 현세의 복에 집중하는 구약의 관점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이고 이제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성서는 구약과는 다른 관점에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모님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소녀가 겪어야 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가까스로 이어가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모님의 이야기만으로도 그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하도 짧아서 또 어쩔 때는 성세의 이야기다 보니 의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도 있죠. 이게 진짠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역사적인 고증이 더 많이 된 이야기로 좀 보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녀 잔다르크의 이야기로 성모님의 이야기에 어떤 뭐 빠졌다면 빠진 부분을 채워보고자 합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 왕국 발로 왕조 시대 군인이면서 기사입니다. 소녀로서 그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죠. 프랑스의 구국 영웅이자 한국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급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성인이고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의 수호 성인이면서 동시에 희한하게도 당시 적국이었던 영국의 성공회에서도 이 잔다르크를 성인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 잉글랜드 왕국과의 100년 전쟁 1337년에서 1453년 100년이 넘죠. 그 전쟁의 말기에 오를리안 공방전에서 승전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킨 인물이 바로 이 잔다르크입니다. 그녀의 기적적인 활약으로 인해서 결국 프랑스가 100년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잉글랜드를 프랑스 대륙에서 축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가 아니었으면 프랑스의 영토는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잔다르크 자신은 나중에 잉글랜드군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정확하게는 처음부터 잡힌 건 아니었지만 잉글랜드로 팔려간 거죠. 어쨌든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조국 프랑스로부터 구명을 받지 못합니다. 돈 주고 바꾸자 했지만 프랑스에서 싫다고 했죠. 그러면서 영국으로 가게 되고 편파적인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녀는 사후 프랑스 애국주의의 상징이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시복시승되어서 그 명예가 회복되기는 했습니다. 마녀이자 역적으로 몰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 죽어서는 성인이자 성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죠. 이 그녀의 성웅으로서의 일생의 시작은 성모님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천사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전쟁의 혼란이 지속되던 와중에 1425년 불과 13살의 소녀 잔다르크에게 성 미카엘과 성녀 마르가리타, 성녀 카타리나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프랑스를 구하라라는 목소리에 처음에는 이 소녀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거절을 했는데 그 목소리는 소녀를 계속 쫓아다녔고 결국에는 1428년 마침내 16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첫 부르심을 받고 3년 만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명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결심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되죠. 순명의 결과가 잔다르크에게는 화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복권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어이없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봤을 때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그 함께하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께하는 인간에게서 하느님이 시련과 고통을 말끔히 치워준다는 말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모님의 수태고지는 그 자체로 소녀에게는 고통이었고 잔다르크에게도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사랑했던 조국에게 배신당하고 화형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일독서 사무엘기 학원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영원히 굳건해진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복음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리고 오늘 복음 이야기 시선에서 볼 때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한 영적인 성장이 아니고서는 다다를 수 없는 굳건함을 영원히 굳건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내면의 강인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적성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 내면의 강인함은 오로지 후천적으로 자기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유일한 무엇이 됩니다. 그래서 시련 없이 고통 없이 내면이 그 영혼이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시련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하나다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성숙함, 영혼의 강건함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이 없다면 시련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면 그 속에서 인간이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인간은 그냥 어린애 상태로, 매일 조르기만 하는 어린애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련이라고 하면 저항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십자가로 바꾸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성모님과 잔다르크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었고, 그렇게 지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간 신앙의 모범들이 되십니다. 오늘 이 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춰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느님께서는 시련과 고통은 매번 주시면서 그것을 해결할 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탄할 때도 있지만, 그 힘은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인간이 되어오셨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전달해 주셨던 복음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 주어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바로 시련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자세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